51과 현장복음 메시지 할 차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현장복음 메시지 흐름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 순종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론에 보면요.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즐거움으로 순종한다.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면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성장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강건케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이게 말씀 순종할 때 나옵니다. 말씀은 뭐하고 같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말씀은 젖이다, 젖과 같아. 어린아이가 먹는 젖,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말씀이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을 받아 먹는 만큼 성장하게 되겠죠. 받아 먹는 자체가 순종이거든요. 말씀을 붙든다, 말씀을 붙잡는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말씀 받아 먹은 만큼 내가 자라가게 돼 있죠. 자, 세 번째,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서론에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 내리실 때 반드시 축복을 먼저 준비해 놓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그 축복의 길로 가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이익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이기 때문에 모두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 성취의 그 대열에 서게 되니까 당연히 또 이익이죠.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 좀 해봐라 하고 말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니네도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겠냐? 니도 좀 바뀌어봐야지 이러면서 하는 고생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응답의 길로 편안하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 짐을 져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가볍고 쉽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순종의 흐름 속으로 모든 참사랑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범사에 순종해야 될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미리 써가지고 왔죠, 그죠? 보시면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양이 맞다면, 주님의 인도받는 양이 맞다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저는 뭐 강아지를 안 키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다고 해요. 자기 강아지는 자기 주인 목소리를 정말로 정확하게 알아본다고 합니다. 목소리 정도가 아니고 발자국 소리도 알아본대요.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에도 막 나오지만 유목사님 강아지 되게 싫어하는데 개를 되게 싫어하는데 딸들 아들 이렇게 아들하고 딸하고 너무 개를 좋아해가지고 옛날 메시지입니다. 옛날 메시지. 지금은 두 아들 딸 다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다 알아서 잘 살고 계실 텐데 옛날에 같이 살 때 애들 어릴 때 이래서 개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시끄럽고 귀찮고 이래가지고 막 갖다 막 개를 막 두드려 패고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러면 동물학대 이러고 유광수 목사님 동물학대 한다 이런 옛날 메시지 이래가지고 막 왜 두드려 팼냐 하니까 못됐어 이래가지고 막 편가르고 막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뭐 누구한테는 먹이를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자기 새끼들한테 이래가지고 못된 게 이런 못된 게 있냐 이래가지고 떼들 패고 이랬다. 그러니까 걔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유목사님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은 다 그냥 싹 도망가더래 이래가지고. 근데 유목사님 애들이 딱 들어오면은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지고 짖고 핥고 막 물고 막 자기 주인을 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개도 그 음성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이 맞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옆사람 자꾸 한번 살짝 보면은 예, 걔가 아닌 것 같이 생겼잖아요. 예.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자, 보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 다르다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적인 막 삶을 사는 노예가 되어 있다면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되게 육신적으로 사는 인본주의 이래가지고 사는 좀 냄새나는 사람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오늘 메시지 할 때 옆 사람 자꾸 한번 봐야 돼요.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인본주의 냄새 나가지고 육신적, 사람이 어떻게 육신적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신명기 10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 오늘 생소한 구절이 많기 때문에 써왔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요구하신 내용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명령과 규례를 왜 주셨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 순종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강단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면서 이거 따라가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성도의 행복을 위하여 강단에서는 미션을 전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미션 받았고 절대 목표에 대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 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보셨잖아요. 물론 저처럼 안 키워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키워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 애가 이제 막 이렇게 그 뭘 먹어야 되는데 그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입에만 달달하고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지 마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맛은 별로 없어도 몸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먹어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의 행복을 위하여. 아이는 그거 당장 보기에 싫어할 수 있습니다. 당장 맛없어 보인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햄버거, 피자 이런 거를 집에 있을 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 와서 혼자서 해방받아가지고 마음껏 먹고 이틀에 한 번씩 먹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상해졌지만 이게 원래 부모님 계실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니까 그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십니다. 그럼 우린 그거 붙잡으면 돼요. 잘 모르잖아요. 애가 아니 맛있는 거 왜 못 먹게요 뭐 이러면서 막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열받고 이러잖아요. 막 어떤 싸가지 없는 애기는 막 엄마 때리고 이런다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뭐 이러면서 네 먹고 싶으면 쳐먹어 뭐 쳐드세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야단쳐서라도 먹게 하거든요.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것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말씀 순종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훈련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킬 때 무엇을 훈련시켰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성에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에게 복음 전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에게 복음 전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어디 갔습니까? 음식 구하러 동네 내려갔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혼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여자가 충격받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그 사실을 복음 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끌고 오려는 참입니다. 싹 엇갈렸어요. 제자들이 딱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간 사이에 여자가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복음 받았거든요. 여자가 복음 받고 충격 받아가지고 동네로 내려간 사이에 제자들이 또 올라왔어요. 싹 엇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못하게 계신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선생님 저희 먹을 거 다 갖고 왔는데요. 먹을 거 드시죠. 배고프셨죠. 이러니까 나는 배 안 고파. 예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왜 안 고프세요? 이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거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뭐야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하신 얘기가 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나의 양식은 육신적인 먹을 거 말고 따로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요.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보잖아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제가 지금 증거로 점심 안 먹었거든요. 괜찮아요. 별로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픕니다. 우리 전인숙 전사님께서 간절히 계란 두 개를 먹으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먹으려고 들고 왔는데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뽑느라고 막 뽑을 게 많아가지고 예, 끝나고 꼭 먹겠습니다. 전사님 예, 끝나고 제가 꼭 먹을게요. 근데 뭐냐면요 진짜 영적인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은혜를 얻어버리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힘을 얻는 최고 방법이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내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게 누려진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육신의 모든 문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그가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주셨던 강단 말씀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 한 주간 내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셨을 겁니다. 한 주간 내내 세 가지 근본 체험이라는 말씀이 담겨가지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다면 갈감마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렇죠? 안 되신 분 있으세요? 나 갈감마 계속했는데 안 되던데 이런 분 있으세요? 끝나고 제가 식사 사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말씀 속에서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죠? 자, 예수님 조건 다신 거예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반대로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거를 수학적으로 대우명제로 딱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명제예요. 수학 공부해보신 분들 아시죠? A는 B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은 B하지 않는 것은 A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뭐냐?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면 말씀 지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순종의 원리가 뭡니까? 순종이 되어지는 원리가 사랑이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애해보셨습니까? 연애해보면은 요 부분이 마음에 담기는데 남자친구 있다, 여자친구 있다 그러면은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사귄 지 1년이 됐으니까 어디 놀러가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여자친구 생일이다, 남자친구 생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생일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둔감해가지고 까먹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막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그게 뭡니까? 사랑 안 한다는 거죠.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막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약속을 내가 무시하고 깬다.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순종이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가 있습니다. 14장 21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최고 약속이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나타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우리 계속 말씀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다. 그럼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유목사님 옛날에 이런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미복 암행 순찰을 한 거예요. 시골 사람처럼 해가지고 딱 했는데 어떤 농부가 너무 막 잘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고 이 임금님을 제대로 대접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임금이었어요. 이런 임금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임금인데 이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이 농사꾼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너무 깜짝 놀랐는데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겠다 이랬더니 이 농사꾼이 뭐라 했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1년에 한 번만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하룻밤 주무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른 소원 필요 없냐? 저는 임금님하고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랬다고요. 이러니까 욕심도 없다.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알았다. 1년에 한번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1년 지났어요. 약속대로 임금님 행차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그냥 이제 대통령 한번 간다 했을 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임금님 간다 했을 때 그냥 갑자기 오늘 가니까 가자 말 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문 다 띄웁니다. 임금님이 언제 가시기 때문에 호위 군대 조직해라. 그 다음에 가마 몇 대 끌고 와라. 임금님만 가면 안 되고 이 왕비님도 가야 되니까 같이 준비해라. 임금님 행차를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리길 행차 이게 딱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냥 초가집 그대로 놔두면은 임금이 계신 곳에 초가집이, 임금님이 하루 자야 되는데 초가집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총동원돼가지고 다 고치는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사단장님이 출동하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전에 연락 와가지고 사단장님 2스타, 별 2개짜리 온다. 이러다 다 치워야 됩니다. 난리 나요. 먼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병사들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정말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다. 오신다고 하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쓱 왔다 쓱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그래요. 미리 공문 다 떠가지고 일주일 후에 오십니다. 이런 사단장님 딱 오십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청소 다 해놓고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막 몇날 며칠 잠도 못 자고 그릇 다 닦아놓고 막 번쩍번쩍하게 해놓거든요. 이래가지고 사단장님이 딱 도착해가지고 빰빰빰빰빰빰빰 이거 2번 한 다음에 별 2개는 2번 하거든요. 이거 이래가지고 딱 한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사단님 순찰하는 거예요. 아유, 너무 잘해놨네. 근데 무슨 동네 가을인데 낙엽이 하나도 없냐? 좀 운치가 없지 않냐? 뭐 옆에 있는 보좌관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보좌관이 옆에서 이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대대장님 보고 낙엽이 없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대장이 중대장과 모든 간부들 소집해가지고 낙엽을 어디다 치웠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사들을 총동원돼가지고 낙엽을 끌어모읍니다. 이래가지고 낙엽 이제 다 펼쳐야 돼요. 이랬는데 다음 사단, 그래서 다음 이제 1년 지나가지고 또 가을에 사단장님 오시는데 사단장이 바뀌었어. 작년처럼 해가지고 낙엽 쫙 깔았더니 이 부대는 청소를 안 하나 봐? 그러면 이제 또, 사단장님 한번 가면은 원하신다. 이러면 산이 이렇게 보기가 안 좋냐. 산을 깎아야 돼. 이래가지고. 산을 옮기는 믿음. 이래가지고요. 다 깎아. 없던 산을 또 만들어야 돼. 뭐 이렇습니다. 사단장 별 2개짜리로 그렇습니다. 임금님이 간다. 바뀐다니까요. 그 집이 바뀌고 그다음에 그 동네 관리가 와 1년에 한 번씩 그 동네 관리가 바뀌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집에 인사하러 와야 됩니다. 임금님하고 이 할아버지 이 아저씨가 같이 막 자고 막 올 한 해 뭐 별일 없어서 이런데 사실 올해 그 원님이 좀 걷어 가실 때 좀 심하게 뭐 이러면서 하면은 이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나타난다면 끝이에요. 끝!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현장에 나타난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모든 불신자들이 봤을 때 인정될 정도로 나타나는 것. 이걸 누가 누렸습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누린 거죠.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과 밭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심으로 그 밭에 채소까지 다 복을 받았어요. 영문도 모르고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왜 순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뻔합니다. 답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순종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됩니다. 그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손발에 목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허리에 창 찔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모시는가? 그렇게 확인된다면요, 우리는 틀림없이 말씀 순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별 표시가 안 나는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떠내려가고 반석 위에 집은 집은 남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와 창수, 홍수는 무엇을 의미하죠? 나중에 고난 왔을 때요. 진짜 위기 왔을 때, 진짜 문제 왔을 때요. 이때 표시나요. 자기가 어느 정도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느냐. 그거는 평소에는 표시 안 납니다. 진짜 문제 왔을 때 표시나요. 우리 다락방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인성경적 전도 운동,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운동 우리는 계속 하겠다. 이거 붙잡고 했는데 환난 없을 때는 전국교회 다 달라붙었습니다. 교회 부흥되는 줄 알고. 내노라는 한국교회 중에서 유목사님 모시고 집회 안 한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사실상 그랬어요. 근데 환난 한번 딱 오니까 안 할 사람 다 떨어져 나갔어요. 동기 가진 사람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딱 이 복음 운동할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생명 걸고 하겠다는 교회만 남았습니다. 부흥 안 돼도 좋다.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하고 싶다. 이 사람만 딱 이 교회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이단 누명도 쓰게 하셨어요. 자,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환난 없을 때는 사실 다 똑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진짜 가짜 구분하기 위해서 바람 한번 쫙 불어버립니다. 그 바람이 불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위기 오고 문제 왔을 때 끝까지 붙어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변질돼서 없어질 것이냐. 그래서 변질돼서 없어져가지고 모든 축복 상실하고 언약의 대열에서 탈락할 것이냐. 아니면 변질되지 않고 이 복음 지키는 전도자의 대열에 설 것이냐. 초대교회에 이어서 로마서 16장,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그 뒤를 이어서 응답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거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의 대열 속에 있으려면, 히브리서 11장 그 대열 속에, 일곱 렘넌트 대열 속에, 로마서 16장 대열 속에 있으려면 말씀 순종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인 위기에 지탱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 순종하는, 말씀 따라하는 그 체질에서 나옵니다. 어떤 문제 딱 갖다 줘도 그렇지, 괜찮아, 그리스도 이렇게 될 만큼 여러분들이 체질 갖춰져 있다, 뿌리 내려져 있다, 그럼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마귀가 시험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똑같은데 시험하면 할수록 더 강해질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마귀가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해봤자 또 자기 손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순종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불순종해도요, 당장 표시는 안 납니다. 위기 안 나, 위기 올 때 표시 나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 그냥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똑똑해 보여요. 뭐 훈련한다고 다 따라가고, 시간 없게 귀찮게,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이럽니다. 네가 고3인데 무슨 교회 가고 수련회 가고 렘너트 돼 가고 말이 되냐, 네 공부해야지,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안 나와가지고 훈련 안 받아가지고 렘너트 돼 안 가가지고 서울대학 갈 수 있습니다. 표시 안 납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위기 옵니다. 나중에.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기껏 해가지고 와서 아 이제 뭐 대학 이제 훈련은 대학 가서 받아도 된다 이러거든요. 그럼 훈련 안 받았던 친구들이 대학 와가지고 훈련 받을 것 같으십니까? 절대 안 맞아요. 제가 대학에 10년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 해가지고 대학에 10년을 다녔는데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똘똘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잘 된다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보시느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말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당장 잘 되는 게 지나가는 거라는 거. 이거 설명하려고요. 프랑스에서 어떤 중요한 이렇게 패션 잡지 편집장이 있었어요. 돈 엄청 잘 벌어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셀러브리티라고 하죠. 너무 유명인이고 그다음에 그 명사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막 높은 사람들 만나고 평소 그냥 활동이 돈 너무 많으니까 차도 좋은 차, 제일 좋은 차 타고 집도 제일 좋은 집에 살고 굉장히 화려하게 사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 오늘 달리다 근데 교통사고 났어요. 그럼 교통 제일 좋은 차 타고 가다가 속도내다가 부딪혀가지고 딱 박았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전신마비가 됐어요. 근데 전신마비가 돼서 차라리 죽었으면 그 사람 편했을 텐데 안 죽었어요. 근데 몸은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사람들은 근데 의사는 병원에서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판단했냐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손 하나 갖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식물인간이다 이렇게 처리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데 의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로 10년 넘게 지나갔어요.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막 지나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다 들려요. 다 알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자기 머리로 다 이해가 돼. 근데 자기는 하나도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고개도 돌릴 수가 없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야, 그 사람 어떨까 싶어서 진짜. 손 하나 깜짝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누워있고 사람들 다 식물인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눈 깜빡이는 것밖에 없어요. 눈 깜빡이는 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넘게 지났다가 이 사람이 눈이 조금 깜빡이는 게 특이하다는 걸 간호사가 알아챈 거예요. 10년 넘게 누워있는 이 사람이. 그래서 가가지고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들립니까? 들리면 눈을 빠르게 깜빡깜빡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 사람 깜빡깜빡 한 거예요. 지금까지 혹시 그러면 멀쩡했습니까? 깜빡깜빡. 맞다는 거예요. 충격되잖아요. 이래가지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대화하냐. 알파벳 쫙 써놓고 이 알파벳 이제 글자 자기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이 알파벳을 원하면은 눈 깜빡이라. 이래서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 알파벳 이어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사람이 육체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그 깜빡이는 거 그거 가지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지금도 아마 살아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일대기 그래서 책으로 나왔어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어요. 제일 잘 나가면 살았어요. 사람들 다 부러워했어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면 끝이에요. 하나님 한 방 치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완전 감옥 속에 살 수도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해줬다 생각합니다. 왜 구해줬냐?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해줬냐? 그것보다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면 어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잘 된다, 당장 안 된다 그거 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정 목사님 야고보서 메시지 주셨잖아요. 저는 그 주간에 야고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옛날에는 야고보서 생각하면 율법 아니야 이러면 뭐 복음이 이렇게 충분하지 못하냐고. 아니, 복음이 이렇게 약해. 그래서 야고보서는 진짜 너무한 것 같다. 좀 성경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옛날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릴 때는 저도 복음 처음 받았을 때는. 근데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복음과 실천, 믿음과 실천의 관계가 너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있고 정말 언약 붙잡고 있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실천되게 돼 있는데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건 내 영적 상태가 죽은 거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면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현장 보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살리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마음이 내게 없다. 그럼 내가 나는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 19절.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나는 돈 있어. 이 사람 돈 없어. 근데 이 사람 돈 없어가지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 열심히 하면 언젠가 길 열릴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어떻게 드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잘 참아보세요. 안녕 하고 가는 게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 실천을 가지고 현장을 돌아보는 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나이가 뭐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보다 대체로 어린 편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교역자들, 뭐 교역자들이라고 해봐야 뭐 많지는 않고 한두 명, 우리 청소년 사역 같이 하는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번씩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도운동, 진짜 복음운동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순수하게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정 목사님 옆에서 보고 배우고 이제 듣고 체험한 게 있잖아요. 깨달은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와닿아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목사님 안 계실 때 꼭 해야 되는데 항상 목사님 계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사님 안 계실 때 저 목사님 자랑한 거 증인들이 있으시죠.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목사님 뵙기 전에는 복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다락방 딱 우리 운동하면서 막 그 뭐 빵 나눠준다고 되냐? 뭐 영혼 살려야지 이 메시지 딱 붙잡았기 때문에 빵 나눠주는 거 싹 다 악한 일이잖아. 인본주의처럼 생각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복지하면은 뭘 그런 걸 하고 앉아있었죠. 현장 가야지, 뭐 캠프해야지, 뭐 이런.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 최고 전도하는 문이 복지 선교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그걸 봤거든. 초대교회 그거 다 했거든요. 그 눈이 딱 열려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진짜. 약한 사람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 채워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고, 복음 갖고 있으면 당연히 누려져야 되는 건데, 근데 대부분 잘 안 돼요, 이게. 현장에서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포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시는 분 중에, 뭐 같이 사역한다고 거창하게 말하긴 그렇고, 옆에서 제가 따라다니는 분 중에 이제 청소년 선교국 총무하시는 오승주 목사님이 있거든요. 서울에 개척했잖아요. 이분 계속해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한마디씩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교회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냐 이런 거 아주 포럼 많이 하는데 이분은 딱 여기에 사명 붙잡았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 이제 개척한 지 한 2, 3년 됐는데 그래도 교회는 튼튼하게 서 있거든요. 뭘 했냐 하니까 뭐 우리는 건물 같은 거 필요 없다. 돈 생기는 대로 복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좋냐 하면은 박주영 선수 누나가 오승주 목사님 남편이잖아요? 남편이요. 부인이잖아요? 이래서 제가 이 촌수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처남인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아무튼 그래요. 이래서, 박주영 선수 끌여다가 이사로 딱 세워버렸어. 이래가지고, 복지 운동하는 거, 비브릿지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아예 중국의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단체로 봉사활동하고 거기 집 지어주고 왔다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제일 모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세계 다락방 교회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21세기 전도운동은 제일 빠른 길이고 무엇보다도 말씀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이거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본 랩런트 대회 내일 모레 가는데 가는 이유가 가서 좀 어려운 친구 있거든요. 제가 뭐 많은 건 못해줘도 일본 랩런트 대회 등록 헌금을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해요. 초등학교 6학년 친구예요. 제 마음에 되게 담겨있어요. 항상 정식기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도 만나러 가요.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 사실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일본말밖에 못하고 저는 한국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영어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영어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한테 이제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얘기 듣고 기도 제목 받아오고 또 기도하고 이래요. 기도 제목 받았는데 또 어려운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려고.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거예요. 저는 이번에 JRC 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 쫙 깔려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 함께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 순종의 결과입니다.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끌고 출애굽해라 이런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데리고 나가라. 희생제사 회복해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러니까 모세는 뭐라 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진작 부르시지. 뭐 내용 그거예요. 내가 80살 될 때까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다가 내가 80살 노인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하라고 말이 되십니까?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참습니다. 모세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도 참습니다. 그래가지고 괜찮다. 내가 할 테니까 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럽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2대 간 큰 사람 나오는데 요나하고 모세하고 이래가지고 대단해요. 요나도 보면 저 진짜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요나가 복음 전하러 가라 이랬더니 안 갈 건데요? 뭐 이러면서 정반대로 간다니까? 가만히나 있지. 정반대로 가. 대단하지. 이래가지고 오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막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빼주니까 겨우 가는데 가가지고 막 좋습니다. 뭐 하라고 하시니까 할게요. 뭐 이래가지고 막 성질 부리면서 보고 니네 복음 안 받으면 다 망한다잉? 뭐 이래가지고 이것을 했거든. 지금 메시지 그거야. 니네 다 멸망할 거야. 이랬더니 그 메시지 받고 나 회개해. 근데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멸망 안 하고 회개하는 거야. 또 하나님 그걸 살려주지. 이러니까 요나 또 뭐라 합니까? 내가 이래 될 줄 알고 안 간다고 한 건데 하나님 진짜 주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잘못을 용서하시는 분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한 건데 뭐 이래가지고 막 성질 내는 거 이래가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그 막 이렇게 그늘 만들어 주잖아요. 나무 만들어 가지고 그늘 딱 그늘 밑에서 쉬면서 어떻게 멸망하나 멸망 혹시 안 멸망 안 하나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늘 딱 빼앗아 버렸거든요.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뭐 이런 야 그늘 한 개 뺏었다고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 네가 화를 낼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 이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죽기까지 하더라도 마땅하고 당연하고 옳고 의롭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오래 참으시잖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야 봐라 네가 나무 하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여기 있는지 지금 애만 해도 12만 명 되는 이 큰 도시를 내가 아끼는 게 합당치 않냐 이렇게 하고 요나서가 딱 끝나요.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요나의 용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느껴져요. 모세가 얼마나 용기 있는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 이러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왜 못 간다는데 저는 말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여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이러니까 좋다. 네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아론 붙여줄 땐 같이 가. 그럼 아론 보고 말 시키면 되지. 이러. 보면 항상 말 잘하는데 괜히 말 못하는 척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안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야 능력 내가 능력 줄게. 봐봐라 네 손에 든 지팡이 던져봐. 뱀 들고 뱀 잡아봐. 아이들 또 막 지팡이 들고 다 보여줬다니까. 그래도 안 가겠다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화를 내신 거예요. 죽인다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겁먹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모세한테. 너는 가라. 말 내가 말했으니까 너는 가면 돼. 순종. 하나님 모세한테 요구하신 그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신 그거예요. 아니 무슨 제가 세계복음하고 세계선교를 하고 제가 나이가 70이 됐는데 무슨 세계선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야 죽인다. 우리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가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한테 전달해요. 요 말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희생제사보다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 종교돼 버려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많이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주여 주여 해봐야 소용없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착각해가지고 주의 이름 안 부른다니까요. 이러니까 어렵지.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헛되게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선포해라는 건데 예수님 하신 말은. 그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도 제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 임금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주러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고 있어요. 사무엘이 늦었단 말이에요. 차가 막혔는지 뭐가 어쨌는지 저처럼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늦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사무엘이 늦으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전쟁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 왜 안 오시고 지금 내가 나가야 돼. 지금 군대 지금 준치고 있는데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왜 안 오? 이러다가 에라 안 되겠다. 야 내가 직접 예배 인도할게. 자 제물 잡아라.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뭐 하나님 자녀인데 뭐 하면 안 되겠나? 뭐 이러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이래놓고 예배를 다 드리고 제사를 다 지내고 나니까 사무엘 딱 도착했어요. 사무엘 충격 받은 거예요. 아니 임금님 제사를 누가 지냈습니까? 아, 안 오셔가지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러니까 사무엘 충격받은 거예요. 제사를 아무나 지냅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의 가치 의미를 모르고 이 사울이 의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종교 의식으로. 전쟁 나가야 되니까 제사는 지내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고 이 제사 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면 전쟁터 나가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급하게 지금 가야 되는데 할 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형식이 종교 남은 거예요. 율법 남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 붙잡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난 배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한테 시키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실 게 없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혼인잔치인데 음료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2층에서 가끔씩 우리 결혼식은 부패하잖아요. 부패하는데 음료수 다 떨어져가지고 물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장 우리만 해도 기분 안 좋을걸요. 음료수가 다 떨어져서 물이나 많이 드십시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없으면 뭔가 진행이 안 되는 동네거든요. 포도주 떨어져서 위기 됐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러니까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랬습니다. 이래서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순간 그 잔치집의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각인뿌리 체질을 뽑아버리도록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도록 순종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씀 순종해가지고 떡 나눠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어떻게 5천명이 먹습니까?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안 될 것 같지만 실천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신 말, 오전에도 광고 말씀 나왔지만 우리가 300용사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안 될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경꾼, 무리, 관객, 엑스트라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인공을 보고 성경은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되고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두 제자 되면 진짜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보통 그러지는 잘 않더라고요. 보통 많이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 이후에는 초대교회는 모인 사람들 120명이 싹 다 생명 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보통 교회는 무리도 있고 그 중에 제자 몇 명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한 100명 정도 되신 여러분이 완전 복음에 올인한 제자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간절히 바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요. 그리고 한 시대 쓰임받는 제자요. 교회사에 기록되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가 되면 왜 안 됩니까? 현상 변화 못 시킵니다. 적당히 믿어주는 교양이 있는 종교인들은 절대로 현장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단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마귀가 완전 노리면서 완전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인데 뭐 슬슬 가가지고 막 다니면서 놀러 교회 놀러 다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현장을 뒤집겠어요? 이건 전쟁인데요. 현장 변화 못 시킬 뿐더러 다가오는 재앙을 못 막습니다. 현장 변화시키고 재앙 막는 운동은 전도 운동은 누가 하느냐? 제자가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앙이 멀리 있지 않거든요. 당장 뭐 세월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 막아야 되는 재앙이 테러, 진짜.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봤잖아요. 전 너무 끔찍한 게 그냥 폭탄 터지는 게 아니라 폭탄, 사람 잘 죽으라고 못을 가방 속에 집어넣었대. 이래서 폭탄 터지면서 못이 온 대로 날아가 사람들한테 박히도록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귀신 들리지 않고는 못한다니까요. 그것도 무슨 대통령, 뭐 장관 이런 사람 암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야 뭐 이렇게 막 그 적군이다 해가지고 폭탄 도시락 폭탄 던져가지고 장군들 쓰러뜨렸잖아요. 인간들은 지하철에 그냥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학생들, 애들 이런 거 공격했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진짜? 근데 계속 이래요. 완전 사단한테 잡혔거든요. 코란에서 가르치는 게 이교도와 싸워가지고 죽어라 이럽니다. 이교도 죽여라. 이 죽인 만큼 천국 간다 이래요. 앞으로 계속 그러게 돼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겉으로는 거짓말합니다. 겉으로는 이슬람교 평화의 종교인데요. 이러면서 거짓말합니다. 코란 보면 다 써 있다니까요. 칼 아니면 죽음, 아니 코란 아니면 죽음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 표시 안 됩니다. 홍보활동하면서 평화의 종교라고. 근데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대국, 선진국일수록 테러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 주목받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상당히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기도해서 막아야 됩니다. 테러가 실제 일어나가지고 그거 봐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재앙 맞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재앙을 막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있다가 우리 자녀가 희생되고 나서 기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제자 운동 해야 됩니다. 진짜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 조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진짜 제자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전에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한테 그거 질문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가 우리 입술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시키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과 소통되는 그 영적 상태 누려지느냐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두 번째,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그 속에 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럼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다, 언약의 메시지 여러분 속에 없다, 기도전 메시지가 한 주간 핵심 메시지가 그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 속에 없다, 원단 메시지 흐름이 여러분 속에 없다, 그럼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의 실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거 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 삶의 상태가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거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제자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불신앙 속에 있는지 믿음 속에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 점검을 이 상태 점검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이거거든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 훈련이 많아요. 집회 되게 많아요. 집회 가는데 그냥 다 돈 들어요. 왜 그렇게 해놨냐.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하려고. 무슨 뭐 훈련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뭐 이러는 사람은 거기서 갈려나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조건도 못 이긴다. 아, 그럼 제자 아니네. 이렇게 해서 갈려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달아보신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회비 받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직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렘넌트 대회 우리 회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 장소를 빌릴 수 있어요. 만 명 들어가는 장소가 전국에 몇 군데 안 됩니다. 만 명 들어가서 집회를 한다 더 안 됩니다. 행사하기 위해서 막 숙소 다 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조금 열악해 보이는 것을 빌림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게 막 그 적자 될까 말까 하는 그 수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가는 사람들은 무슨 다락방 집회는 이렇게 비싸요? 어떤 데는 공짜로 하던데 뭐 이럽니다. 갈려나가는 거예요. 제자냐 아니냐. 여러분 훈련 속으로 정말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사라서요. 군사는요 훈련받아야 돼요. 군인은 훈련받습니다. 강하게 훈련받습니다. 우리 제가 05년 2005년 6월 군번이고요. 이종관 집사님이 2005년 8월 군번이에요. 이종관 집사님이 군대를 갈 때 가가지고 막 제가 먼저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우리 종사 막 나중에 이런 훈련 어떻게 받겠노 이러면서 막 걱정하고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종관 집사님 얼마나 잘 받았는지 훈련을 잘 받은 저는 훈련소 들어가지고 훈련 받을 때 총 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총이 잘 안 맞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눈이 작아서 잘 안 맞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실 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눈이 작으면 이게 관역 한쪽 눈을 감으니까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잘 안 맞아. 나중에 깨닫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사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제가 중대 1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가지고 막 3등상인가 밖에 못 받았는데 이종관 집사님 최우수상 받고 막 나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대단하지. 나중에 이라크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그때 재밌었는데 저 그때 병장 때 이래가지고 이종관 집사님 이라크 가가지고 군대 전화는 다 공짜거든요. 군대 안에서는. 그래서 이라크 맨날 전화해서 국제 전화 이래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시차 계산해서 사단 본부 부탁합니다. 본부 딱 들어가면 군단 본부 부탁합니다. 군단 본부 들어가면 군사령부 부탁합니다. 군사령부 들어가면 육군 본부 부탁합니다. 그러면 육군 본부에서 이라크 자이툰 평화치 재원 직원 사단 지원 재건 사단 부탁합니다. 이러면 딱 들어가. 그래가지고 몇 대대 이종관 상병 좀 바꿔주세요. 그때 우리 몇 번 통화했지? 그래서 재밌었어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이라크를 가기 위해서 고생 많이 했어요. 훈련을 받았다니까. 이라크라는 동네에서 그냥 한국에서 편하게 군 생활할 사람 그런 훈련 안 받거든요. 이라크에 가기 위한 훈련을 되게 열심히 받았어요. 그건 많이 많이 힘들게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사막에 적응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전쟁 시대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빨리 끝내려고 많이 달렸는데도 결국 이제 할 말이 결국 터지고 마는데 진짜 앞으로 시대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그 뒤에서 굴러다니는 그림책 중에 이런 책을 봤거든요. 마고할미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이 뭐 제가 내용 자세히 안 봤지만 그 책은 누가 갖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분 뭐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책 무당 이야기입니다. 무속 실화예요. 무속 설화. 한국의 무속 설화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냥 아이한테 좋다니까 책 읽혀줍니다. 스마트폰 보는 것보다 책 보는 게 낫지 이러면서 책 봅니다. 근데 그 책 속에 3단체 사상 들어가 있습니다. 무속 사상 들어가 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면서 무속 문화, 이거 우상 문화 싹 집어넣습니다. 이게 현장 모습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지식으로 꽉 차가지고 희한해집니다. 이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시대가 악해지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종교 자유법이라는 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종교 자유법이 뭐냐면은 그 종교 자유법을 통과시키면은 우리는 이제 그 조지아주에서 사업 안 하겠다 하고 미국의 대기업들이 다 이제 보이콧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종교 자유법 내용이 뭐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종교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자. 처벌하지 말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인들 겨냥하는 거예요. 동성연애자가 와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해주십시오 하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나는 동성애자에게는 성경에서 동성애 금지했기 때문에 나는 동성결혼은 주례해줄 수 없다라고 하면 처벌받습니다. 지금 미국 상태가 그걸 처벌 안 받도록 해주자. 왜? 자기 종교 자유니까 라고 하는 게 종교 자유법이에요. 근데 그거 통과시키면 인권 탄압이니까 우리는 거기서 사업 안 하겠다. 조지아주 경제 말려 죽이겠다 하는 게 지금 미국 대기업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요. 그래서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빵집에 가가지고, 우리 동성결혼하니까 축하한다고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성결혼 축하해주는 케이크는 내 양심상 못 만들어주겠다. 이러면 처벌받습니다. 강제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감옥 가든지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판결을, 이런 중요한 판결들, 동성결혼 합법화시키는 판결을 작년에 그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알고 충격받아요. 수요일 때 얘기했는데 지금 연방 대법원에 대법원 판사 9명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자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 자릅니다. 자기가 은퇴하거나 죽지 않으면 못 자르는 종신직 판사 9명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에. 개신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5명이 천주교인이고 4명이 유대교인입니다. 기독교인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는가 그래요.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다 하면서 유대교인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제 통과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눈치 보이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유대교인들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냐. 천주교인들이 판사로 한 명씩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종교가 편중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다 개신교인이니까 기독교인들이니까 좀 재판하는데 장애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하나씩 받아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천주교 한 명, 유대교 한 명 받아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 아니 기독교인 한 명도 없으면 이건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 했더니 재판하는데 종교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합니다. 웃기는 시대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시대가 옵니다. 차별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옵니다. 워낙 우리 카톡방 돌아다니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유언비어도 많고 해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조만간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서울대학교 올해 총학생 회장이 동성연애자입니다.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그 현수막 걸었습니다. 신입생 환영, 성소수자 환영, 앞으로 성소수자 차별받지 않는 서울대 이렇게 해가지고 딱 현수막 걸었어요. 이거 해가지고 막 기분 나쁜 사람들이 가서 찢었어. 이래서 그 현수막 찢었어요. 이랬더니 당장 신문에 보도가 되기를 야 우리나라 인권 수준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영적 전쟁하는 시대에 공부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십니까? 돈만 잘 벌면 된다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아주 악한 시대에 와가지고 오직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시대에 싸워서 이기는 훈련 우리가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영적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훈련 안 받고 그냥 총만 들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진짜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도록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곧 훈련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응답을 받는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방 캠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전교인 캠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교, 해외 집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 마음 담고 동참하시면서 이 시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참사랑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 제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경꾼 되지 않고 주역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현장을 살리며 많은 엘리트 전문인 현장 살릴 수 있을 만큼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참사랑 렘넌트들이 이 훈련 속에 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전도제자로서 시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